치매 진단과 치료를 위한 호주의 첫 실행 지침은 호주 전역의 치매 치료의 질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지난 3월 16일 수잔 리 연방보건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 원칙 및 임상 진료 지침은 치매 진단, 치료, 환자 체크 및 요양이 어떻게 시행돼야 하는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상실을 단지 노화의 결과라고 보는 임상일을 포함해 항정신성 약물 사용과 같이 치매 관리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109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 간병인,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양질의 치료는 어떤 것인지, 의사가 치매라는 퇴행성 질환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주 고령화위원회 코타의 이안 예이츠 회장은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원칙 및 임상진료 지침의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원칙과 임상진료 지침은 치매 진료와 요양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행동의학 전문가들이 개발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건 전문가의 믿을만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건 중요하고 여러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특정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나 해당 가이드라인이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 국립보건의학연구위원회의 인지기능저하 파트너십센터 소장인 수잔 커를 노인성 질환 전문의는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원칙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23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수잔 커를 박사는 탁월한 치매 관리를 자랑하는 많은 노인 요양시설이 있지만 치매 환자 관리에 항정신성 약물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곳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정신성 약물의 오용이나 남용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를 박사는 의심스런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노인들이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었는데 요양원 직원은 노인들이 매우 잘 치료받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항정신성 약물 치료를 받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치매에 대해 비화학적 대체 치료를 먼저 시도해본 후 초기에서 중간 단계 상태의 행동적 혹은 심리적 치매 증상에 대해서만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도록 새로운 지침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커를 교수는 항정신성 약물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항정신성 약물은 정신질환 및 환각 증상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해하고 요양원을 떠나길 원하는 치매 환자를 다루는데 항정신성 약물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도움을 항상 요청하는 이들을 가라앉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항정신성 약물을 즉각 처방하는 것 대신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환자의 행동 기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임상의는 환자가 추운지 배가 고픈지 통증 혹은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치료로 결론 지어지기까지 무시되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 증세가 있으면 항정신성 약물이 아닌 항우울제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노인차별과 기억 손실에 대한 근거 없는 통념이 존재합니다. 치매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과 지역사회 멤버들은 기억 손실이 단지 노화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오스트레일리아의 캐롤 베넷 대표는 이 같은 오해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억 손실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 원칙 및 임상 진료 지침은 임상의가 치매 증상을 단지 노화의 일부분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증상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합니다. 베넷 대표는 현실을 직면하길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진단 결과를 두려워해 진료받기를 늦추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 역시 때론 본인들의 신념 혹은 우려 때문에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치매 초기 증상과 진단 후 대처 방법을 사람들이 미리 염두에 둔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치매 관리는 필수입니다. 치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커를 박사는 치매가 문화 집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치매를 악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지역사회는 노화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제2외국어로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을지라도 치매 환자가 모국어를 다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건 일반적입니다. 치매는 또 호주 원주민 사회에서는 3배가량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지침은 보건 전문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커를 박사는 모국어 지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원 인력과 적절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도움 지침서를 보유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으로 보건 통역사도 필요합니다.
치매 관리에 가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치매 치료 결정에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주 고령화위원회 코타의 이안 예이츠 회장은 요양원 거주자, 가족 혹은 간병인이 치매 환자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이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요양원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 의료진이 치매 관리에 대해 치매 환자와 가족 혹은 간병인과 상담의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추가적 어려움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 원칙 및 임상 진료 지침은 이를 인식하고 치매 환자 관리와 요양, 계획, 결정을 내리는데 임상이, 가족, 그리고 간병인이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된 경우 여러분이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관련 권고사항을 지적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